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외교리문답 142문 제8계명에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도 도둑질, 강도질, 인신매매, 훔친 물건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거래, 저울과 자를 속이는 것,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계약이나 신탁입니다. 또한 압제, 강탈, 거리대금, 뇌물수수, 소송의 남용,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지화하는 것과 주민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불법적인 직업,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압류하여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방법과 탐욕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이것들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한 불신앙적이고 산만하게 하는 염려와 추구, 타인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또한 게으름, 방탕, 낭비적 도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의 바른 사용과 위로를 스스로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8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지난주에 살펴본 모든 의무들을 다 소홀히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도둑질과 강도질, 인신매매, 작물 취득, 사기거래, 저울과 자를 속이는 것,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모든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계약, 신탁이 8계명이 금지하는 죄다라고 먼저 대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악들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죄악들이죠. 도둑질, 강도질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불법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일,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일, 출판된 책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일, 도둑질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지금 열거한 이 시대에 이런 유형의 모든 일들 역시 도둑질입니다.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책을 PDF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돌려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버젓이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도둑질이라는 의식을 못 갖는 거죠. 도둑질입니다. 논문이나 리포트, 설교 내용을 통째로 도용하는 일, 다른 회사의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일, 모두가 다 도둑질입니다. 강도질은 강압적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죠. 어떤 게 해당될까요? 교수들이 자기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업적을 가로챕니다. 불법으로 논문의 내용을 도용합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실책을 가로챕니다. 강도질입니다. 강도질.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그 사람에게 물건을 뺏는 것만 강도질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강도질이 되는 것이죠. 인신매매는 몸값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죠. 장기매매도 유사합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구입하는 일, 속여서 물건을 파는 일, 측량 도구를 속여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 모두 8계명이 금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요즘은 당근마켓 이런 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것 가운데 물건의 원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정해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혹은 장물을 거래하게 된다. 자, 여러분 신자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당근 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속여서 파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게 장물인지 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모르고 훔친 물건을 구입하면 어떤 물건을 맞교환하게 되면 이건 죄가 아닙니까? 모르고 하면 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물건의 근거가 누가 주인인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고 치수를 속여서 부당하고 불법한 이익을 얻는 일, 식재료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건강에 해가 되는 불량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명백하게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게표는 경계석을 가리키죠.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획을 정하는 것이 지게표인데 이것을 함부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부동산이나 이웃의 재산을 은밀히 도둑질하는 일이 되는 거죠. 타인의 땅이나 물건이나 어떤 공간을 사용하면서 합당한 비용을 주지 않는 것,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을 떼먹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팔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부정한 거래, 사기 계약, 신탁, 이 모든 일들이 다 팔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돈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부르는 죄들입니다. 억압, 강탈, 고리대금, 뇌물, 불필요한 소송,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 그리고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불법적인 직업,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압류하여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방법과 탐욕 등이 팔계명이 금하는 죄라고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독재자에게 대항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노역을 보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과 강탈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죄예요.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국민들에게 허리를 휘게 만드는 이런 일들 부당한 일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뇌물을 이용해서 청탁을 하고 될 수 없는 일을 뇌물을 먹여서 되게 만드는 일,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분명히 죄가 되는 일입니다. 또 지금 시대를 보세요. 고소고발이 소송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고통과 해를 끼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이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에 있어서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막 걸어버려. 요즘에 그냥 막 정치인들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하잖아요. 사실 이런 일은 앞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도 공격을 받게 될 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물질적,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를, 손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괴롭히는 거죠. 쓸데없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것, 성경이 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불필요하게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나님의 법이 금지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명에 금하고 있는 바인데 성경은 가난한 자의 집과 땅을 빼앗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를 개인이 법을 어기고 사유화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국가가 정당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사유주를 국유화해서 강제로 어떤 일들을 집행하는,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일 또한 이건 불법한 일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신도시가 세워지는 일 때문에 원래 그 자리에서 살던 약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집이 철거되는 이런 일들, 사악한 일들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내줘야죠. 보상을. 옛날에는 그냥 조직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철거만 해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사람들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다음으로 8계명을 어기는 일은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불법적인 직업,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압류하여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부당한 악한 방법, 탐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을 줄입니다. 왜? 고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담합을 하는 이런 일들 있죠. 악한 일들입니다. 재고가 있는데도 가격이 오를 때까지 물건을 공급하지 않다가 높은 가격에 폭발적인 수입을 올리는 이런 일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악한 행위입니다. 신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그런 담합에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직업은 존재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돈을 버는 모든 직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18절에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악한 소득을 얻는 모든 직업이 불법한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신이 아니시라는 거죠. 죄를 짓는 일에 종사하면서 돈을 버는 일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세상은 다 불법, 편법으로 다 눈 감아주고 그게 관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법대로 절차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파기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신자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란 말이죠. 신자에게는.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압류해서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부당하고 악한 행위들이 모두 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교리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아주 인색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용인들을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면 정당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몫을 지금 그 고용주가 갈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속한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명백한 도둑질이 되는 거죠. 이웃의 감나무가 내 마당까지 이렇게 드리워졌습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자, 내 마당 위에 있는 거니까 그 감 따먹어도 괜찮습니까? 그 감이 내 것입니까? 마음대로 감을 따먹는단 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하고 부당하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옅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탐욕과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이 현세, 보이는 세상, 물질 세계 여기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이고 배금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언제나 비교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더 낮게, 더 편리하게,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데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면 불평, 불만,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생각이 마음을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탐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탐욕이 지배하는 마음에 여러분 감사와 만족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탐욕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은 탐욕을 갖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하게 해야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는 것은 탐욕, 탐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세상의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애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손에 넣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것에 임박했다는 얘기고 엄청난 탐욕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지고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뭔가 우상이 내 안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지금 그것에 엄청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팔계명이 금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한 불신앙적이고 산만하게 하는 염려와 추구, 타인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게으름, 방탕, 낭비적 도박,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의 바른 사용과 위로를 스스로 속여 그것을 빼앗는 것이 팔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교리문답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룩한 기쁨으로 성도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은 세상의 것으로 달래려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통해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정말 영적인 사람은 그 공허함을 말씀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다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거룩한 경로를 찾을 것인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공허함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달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 이쁘게 가꾸고 보존하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서 탐욕과 과욕과 사치를 부리게 되고 그 물질들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을 갈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교리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 열등감과 시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이 타인에게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옹졸함은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신령한 가치에 눈뜨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시기, 질투, 불필요한 경쟁심,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스스로 더럽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방탕, 낭비적 도박,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의 바른 사용과 위로를 속여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생각할 때 신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 두 가지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게으름과 방탕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한탕주의 같은 불신앙과 요행수에 대해서 신자는 그런 것들에 기대지 않습니다. 한탕주의 도박 같은 이런 주식 투자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 좀 좋은 우량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이번에 좀 까먹은 걸 다 한꺼번에 좀 해결해 볼까. 자꾸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한탕, 제대로 한탕 걸려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이제 손 떼겠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패가 망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우리 스스로 까먹고 있는 행위예요. 이런 일들은 올바른 재산 증식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산상의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과 계명을 지키고 성실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과 방탕과 물질을 낭비하는 도박 같은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채우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로소득을 꿈꾸는 한탕주의를 꿈꾸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다 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법과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녀들을 절대로 굶기거나 허덕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잠시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물질, 건강, 재능, 은사, 시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셈을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맡긴 분이 찾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우리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낭비하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는 삶을 성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물질적인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 되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로만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